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수요 강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하도 터무니없는 모함을 많이 받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제 체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성숙자반, 새신자반, 또 수요일날 수요성경공부 연이어서 병행하는 것이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성숙자반, 새신자반 기간 동안에는 또 정한조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를 연달아서 20주를 담당하시기도 하셨고 2010년도에는 사명자반 10주가 더해져서 1년에 화요 성경 공부가 30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연간 30주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에 집중하기 위해서 2009년 말 일부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강단을 떠났댔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이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30주 강의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오늘부터 1학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학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1년에 7개월 동안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2009년 수요 성경 공부를 매듭 지을 때 공식적으로 창세기 37장까지 공부를 했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한조 목사님이 50장까지 끝내주셨는데 창세기 17장부터 실은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임 교역자들도 나누어서 하셨고 또 새신자반, 성숙자반 20주 동안은 정한조 목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전임 교역자들과 제가 합작으로 17장부터 37장까지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장 끝나고 33, 34, 35, 36장을 못하고 37장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여러 교역자들이 함께 한 책을 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것도 대단히 은혜로운 영적 경험입니다. 동시에 적지 않은 분들이 소위 이재철 버전으로 창세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부터 다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까지 연이어서 거칠 수 있겠죠.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 책 아닙니까?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창세기만 바르게 잘 이해해도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벽에 부딪힘 없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계속 한 동영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17장 1절 이후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신앙은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떠나는가? 어디에서 떠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떤 곳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얽혀져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곳, 네가 지금 의지하는 것, 그거 놓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형성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어디로 떠나라고 하시는가?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 어제 꿈에 다 봤지? 적과 꿀이 흐르지? 거리로 가라. 아니면 내가 내일 아침에 너 일어나면 너 눈으로 분명히 보도록 내 다 보여줄게. 그거 보고 가거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못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가겠다, 확인하고 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고 가겠다, 확인하고 가겠다는 데에는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보고 확인하고 이에 타산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확인하고서도 안 가겠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게 나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미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계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철저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잘나가던 바울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받고 세상적으로 쪽박차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인으로 남아있었으면 정말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텐데 이 세상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그는 경제적으로 쪽박차고 잘 살았습니다. 보고 가는 것은 이해타산이고 계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안 가도 되지만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이므로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세상적으로 쪽박을 차도 그 쪽박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네가 가라.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의미가 그러면 내가 잘 믿으려면 늘 공간적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내가 진입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안일의 삶을 꾀하거든요. 정의냐? 이것이 바른 삶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락한 삶만 누릴 수 있으면 지연, 하련, 혈연 얼마든지 이용해서 내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우리 된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네가 지금 너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결코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축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니까? 저도 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상 자식들이 부모보다 오래 삽니까? 부모보다 빨리 가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식이 재산을 책임져 줍니까? 오늘날에는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을 원수지간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축을 저분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버지하고 의절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뭘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여기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다. 나이가 75세입니다. 당시 4000년 전에 중근동 지방에서는 지금과 달리 자식이 재산이거든요. 지금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드라마도 하나 봅니다. 근데 그때는 자식이 재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옛 이름이죠. 사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처 사래는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사래는 불임이므로 아이를 못 낳는다. 4천년 전에 무슨 의학 기술이 대단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아득한 옛날이고 원시적인 시대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첨단의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 경주 신라 시대에 첨단의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첨성대 그 기묘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터키 동쪽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에 직접 찾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순전히 흙 벽돌로 만든 신전입니다.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규모를 보면 4천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규모로 흙으로 지었을까 깜짝 놀랍니다.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첨단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도 첨단 의학이 있었습니다. 그 첨단 의학으로 사례는 불임 판정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불임 판정을 받은 이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생애에 자식을 몇 명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궁에서 그렇게 처첩을 많이 거느려도 한 왕이 겨우 씨를 얻는 거는 한 뭐 많아야 한 50명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 비현실적인 얘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지금 그 시대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롱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다 거느리고 있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거든. 지금은 수치가 아니지만 그때는 수치입니다. 이건 조롱의 대명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박복의 대명사인데 복이 된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해타산으로 따진다면 노해야 됩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나 잘 모르시네요. 저는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허황된 소리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가서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서는 모두 다, 적어도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700km가 넘는 거리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을 갔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가 갔는가?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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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가령 두 사람이 앉아서 얘야 가라. 주어가 필요 없죠. 내가 가라 하면 너니까 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너라, 너 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요. 레크,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뒤에 레카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는 단어의 접두어나 접미어로 인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를 별도로 쓸 필요가 없는데 주어를 굳이 사용할 때는 그 주어를 특별히 강조할 때에다. 레카가 뭐냐? 너라는 인칭입니다. 그 레카 이 말을 히브리어 문법에 맞게 그 주어를 굳이 사용한 그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 이런 말이 됩니다. 너에 관한 한 네 스스로 가라.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 제일 신뢰할 만한 종을 불러다가 야 네 가보고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가보고 오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보고 가라고 명령하는 한, 너의 믿음에 관한 한 네 스스로가 가야 한다. 그래서 4절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잘 믿으셨다고 저절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축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바꿀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아내가 바꿨다고 내가 저절로 바꿔지는 것 아닌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자기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 혈연, 지연, 학연, 자기의 모든 그 도시에서 쌓은 경력 전부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자기를 던지고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 생애에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그 이름이 장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결과를 자기 살아있는 생전에 다 보려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적자 한 명, 서자 한 명, 본처 살해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서 아들 6명 얻었지만 자기 죽은 뒤에 자기 적자에게 혹시 방해될까 봐 다 재산 줘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기껏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8명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큰 민족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7명 8명 나오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 속에서 다 봤습니다. 자기가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이루어지는지 이스마엘 자식들이 어떤 민족이 되는지 다 봤습니다. 영혼 속에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생애에 전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하다 보면 무당 같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 속에 나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내 생애에 안 이루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뭘 믿는가?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목을 내어놓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들이거든요. 그 교인들이 수천 명 되겠습니까?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교인들을 다 합쳐도 우리 교회 한 교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참수형 당했습니다. 믿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가 참수형을 당하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여러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잘 정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야. 하나님이 방패시라면 도대체 누가 그 방패를 뚫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네 상급이야. 사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대가라는 뜻입니다. 대가.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사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세상 끝 가져갈 수 있으면 수위에 도장 넣는 주머니, 뭐 통장 넣는 주머니, 뭐 주렁주렁 주머니가 달릴 겁니다. 내가 일평생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대가가 되어주신다. 그보다 더 큰 대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까? 아무 연구 없는 미지의 땅에 왜 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을 앞에 놓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도 네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방패되어줄게. 네가 내 말 언약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한 내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네 인생의 대가가 되어줄게.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그 말씀이 나이므로 반드시 네 삶 속에서 그 언약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마음을?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왔는데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의 청지기 집사 엘리에셀, 제가 신뢰하는 이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고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나를 통해서 내 상속자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난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 양자 데리는 거야. 왜? 이것은 4천년 전에 중근동지방의 아주 자연스러운 관습이었거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에 충실한 종을 양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를 세우면 그 양자는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관습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동일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으면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야. 내 방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반드시 상급이 되어주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양자 데려다 놓고 양자를 상속자로 세우는 거, 내가 그런 거 하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 네 피를 이어받은 네 혈통, 그 사람이 네 상속자다.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관습으로 이루어드리려던 자기의 생각을 즉각 접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째가 될 때입니다. 10년째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남편한테 여보 내 몸종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 여종을 당신에게 씨바지로 줄 테니까 당신 씨를 하나 받으십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아니죠. 사례는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약속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아들을 세우려고 하셨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씨라야 한다. 그런데 사례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남편의 씨를 받게 하려면 방법이 뭐겠는가? 사례는 씨바지를 남편에게 넣어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것도 4천년 전 중근동지방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종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종이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종의 자식도 저절로 주인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 자식 중에 한 명을 내 양아들로 그냥 받아들이면 내 양아들이 되는데 이 종이 내 남편과 동침을 해서 남편의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 이루어진다고 사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너 씨다. 네 몸에서 난다. 믿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년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례가 당신 씨바지를 넣어서 당신 씨를 받으십시다. 그럴 수 있겠다. 둘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는 그 두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그 믿음 자체가 소박하고 순박하긴 하지만 문제가 뭐였는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관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이룰까 과정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같은 남의 자식 데려다가 양자로 세우는 건 내 뜻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너의 씨다. 그 너의 씨, 네 몸 할 때 그 너의 몸이 누구 몸입니까? 남편 아브라함만의 몸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절대로 두 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씨라야 돼 라고 하실 때 그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인 동시에 사라의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 말씀의 본질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숙자 반에서 기다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죽고 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이 기다림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다면 시바지를 넣어서 서자를 얻어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 서자의 후손인 아람 민족, 적자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당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편법을 쓰려고 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후유증을 절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양자를 데릴 생각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씨바지를 주어서 남편의 씨를 받기도 합니다. 다 믿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뭘 믿지 못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뭘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런 실수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바로 그 위에 16장 16절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5세 때 아내 사례가 시바지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줘서 1년 후에 서자를 얻었으니까 86세 때 얻었죠. 그러니까 서자를 얻은 지 13년째 되는 해,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해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공표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들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 할 때, 여호와로 표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숭례문이 다 복원이 끝나나 봅니다. 몇 해 전에 숭례문이 불탔을 때 사람들이 그 불탄 현장을 보려고 그 숭례문 현장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나타난 사람들이 다 숭례문 복원하는데 뭐 돈 냈겠습니까?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냥 한번 나타나 보신다. 아무 의미 없죠. 여기에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목하다, 관찰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쭉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뭘 해주시려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약속을 한 사람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떤 약속이든 못 지킵니다. 약속한 사람이 의지를 다해야 약속은 이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는 당신의 의지를 다해서 지키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궁극적인 것 한 가지를 믿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의지를 다해서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에 주어가 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고 샤다이는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상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5절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네 몸에서 난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씨는 씨바지 몸에서 나오는 씨가 아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시바지의 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너의 씨가 아니라 네 처, 네 아내 사례의 몸에서 낳는 네 씨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능자 충분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99세니까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 자기는 100세, 아브라함하고 사라 나이 차이는 10살, 그러니까 아내는 90세. 아니, 우리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사라는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자인데다가 생리마저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자, 충분자야. 이게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너 나이 많지? 너 아직도 네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 한 명도 없지? 그런데 나는 너와 네 아내의 몸에서 네 씨가 나오게 할 능력을 충분히 가진 엘샤다이야. 사라야, 너 생리가 끊어졌지.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네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되게 할 능력을 가진 충분자야. 너희들 지금 99세가 되었는데 자식 한 명 없지? 그런데도 그 자식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뭘 못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능력의 충분하심을 못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엘샤다이를 못 믿으면 16장까지의 아브라함 사라처럼 살다 끝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도 세상적인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그릇으로 나를 가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행하라는 말은 걸어가라는 말이거든요. 행하면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백그라운드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내 앞에서 걸어가, 내가 너 백그라운드 되어줄게. 이건 단순한 하나님의 선포거나 시적 표현이거나 하나님의 수사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히트 할레크는 걸어가라 명령입니다. 레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얼굴,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내 눈으로 너 보고 있다. 내가 내 눈으로 네가 넘어지면 잡아준다. 네 반드시 네 인생 속에서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즉 내가 너를 보고 있으므로 나를 의식하고 내 언약이 네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너를 가꾸어 가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진다. 너를 온전하게 내가 세워준다.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예쁘다고 손만 잡고 계속 다녀보십시오. 그 아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스스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나중에 스스로 걷게 되어도 어린아이가 어릴 때 계속 부모가 위태로워서 손잡고 다닌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식을 바르게 자립인으로 세워주고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앞에서 걷게 하고 나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내 얼굴 앞에서 걷게 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 아이가 자립인이 되는 겁니다. 자립인이 될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거든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까 창세기 11장 30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 부부는 그 당시 사람들 세상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인생의 부족함, 그 결핍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을 의탁하게 되었고 그 인생의 결핍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끝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찾아와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은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엘샤다이, 부족함 없는 충분하신 당신의 은혜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끌어내리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열려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때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 동서남북 찾아다니지 않았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주목하시고 의지를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언약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실패자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총으로 엘샤다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지 않고 보여주실 땅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사례의 몸처럼 비록 생리도 끊어진 불임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통로로 소생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시대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우리 삶의 축을 하나님에게 옮기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